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중국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 외교협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은 사라지지 않으며 미국도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를 명확한 결승선이 존재하지 않는 장기적인 경쟁으로 묘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디커플링, 탕을 동조화를 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양국 간 무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였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관계 개선을 위한 두 나라 국민들 간 우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3 중미 국민 우정 포럼에 보낸 축전에서 국민들 간의 우호는 국가 간 관계의 열쇠를 쥐고 있으며 사람들은 국가 관계 발전의 초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어제 외국에 의한 자국의 주권 침해에 대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대외관계법은 대외관계의 지침과 기본 원칙, 기능과 위력 등을 규정한 총 6개 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국제법 기본 원칙과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 준칙을 준수할 것과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및 발전 이익 보호, 중국인 및 기관의 합법적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과 행정 조치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법은 33조에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및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군과 경찰 등 국가기관뿐 아니라 정당과 기업, 사조직 등도 대외교류와 협력에서 국가의 주권과 안전 등을 수호할 책무가 있으며 대외관계법과 관련 법률을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대외관계법에 대해 서방에 의한 일방적 제재와 관할권 문제 등의 새로운 도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외교 관련 업무에서 법치주의의 허점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됩니다. 프랑스에서 지난 27일 경찰의 교통검문에 도주를 시도했던 17살 소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시위는 파리 주변 지역에서 툴루즈와 디종, 리옹 등 도시들로 확산됐으며 총격 사건이 발생한 낭테르 지역 인근에서는 검은 복장을 한 복면 시위대가 보안군을 향해 불꽃과 폭죽을 터뜨리는 등 과격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또 파리 북동부 18, 19지구에서는 경찰이 섬광탄을 발사해 쓰레기를 태우는 시위대를 강제 해산시켰고 시위대는 병을 투척하며 맞섰다고 AFP통신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2,000명 규모의 병력을 파리와 주변 지역에 배치했으며 시위대 약 150명을 체포했습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를 방문한 자리에서 10대 소년이 살해된 이번 사건은 설명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경찰을 비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교통검문을 거부하는 시민들에 대한 경찰의 총기 사용으로 13명이 숨졌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반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도력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전쟁에서 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전쟁에서 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따돌림 신세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최근의 반란 시도를 극복하면서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와 관련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전장에서의 입지도 전혀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명시적 목표인 한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법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9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올 여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3국 간 협력 가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인신매매국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 평화적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11도에서 22도, 낮 최고 23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고위 당국자들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올 여름에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이 3국 간 협력이 강화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미국과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핵협의 그룹 첫 회의 일정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29일 올해 여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한일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3국 간 협력을 위해 가능한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celebrate the remarkable progress that has been made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캠벨 조정관은 29일 서울에서 한국 통일부와 연합뉴스 공동 주최로 열린 2023 한반도 미래 심포지엄 영상 축사에서 3국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 양자 관계에서의 괄목할 만한 진전을 축하하고 그 진전을 유지하고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올해 여름 워싱턴에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한일 3국은 현재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일정을 조율 중이며 가까운 장래에 성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오는 8월 말 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또 한 달 반 정도 뒤에 한국에서 만나길 기대한다고 밝혀 미한일 정상회담 사전 조율을 위해 방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도 기조연설에서 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지역과 글로벌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 간의 3국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초청으로 머지않아 다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담은 3국 협력에 있어서 또 다른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 장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전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한 미한 양국의 동맹 파트너십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으로 노골적으로 위협하는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며 우리의 강력한 힘으로 지켜지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라고 역설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의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놓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정치, 군사,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과감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아울러 한국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된 사실을 거론하며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미사일 위협에도 불구하고 안보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하고 안보리에서 미한일 3국 간 공조도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 대사는 특별 강연을 통해 미한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가 머지않아 열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미한 정상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해 미한 NCG를 창설하기로 했습니다.
The declaration also calls for the formation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which is moving forward quickly.
골드버그 대사는 워싱턴 선언에 담긴 NCG 창설 관련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첫 회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CG 첫 회의는 다음 달 개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우리가 만든 가치 동맹은 선함을 위한 동력이라며 올해 70주년을 맞은 미한동맹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가진 정상회담을 미한 관계를 여는 다음 장이라고 표현하며 우리는 파트너 국가로 이 시대의 큰 도전 과제를 함께 극복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국은 글로벌 리더이자 미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 부상해 신흥 민주주의 국가를 양성하고 민주적 가치관을 지지하고 있다며 안보 분야에서 가치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양국 동맹의 추이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내년에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하기로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지금의 눈부신 성장과 번영의 중심축이었던 미한동맹이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이바지하는 정의로운 동맹으로서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를 구축하고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것입니다.
또 다른 특별 강연자로 나선 스콧 플로이스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북한 도발과 관련해 영내 평화와 번영을 전복하려는 그들의 의도는 분명하다며 지속적 위협에 직면해 미한동맹은 양국 주권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이스 부사령관은 미한동맹은 양국 공동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더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데 양국군이 함께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라고 국무부 고위 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원조 대상 제외를 비롯해 모든 가용한 방법을 활용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디 다이어 국무부 인신매매 감시 및 퇴치 담당 대사는 27일 북한이 인신매매를 정부 정책으로 삼고 있는 최악의 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이날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 대한 전화회견에서 VOA의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 정부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를 위한 의미 있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id not fully meet the minimum standards and did not make significant efforts to do so.
또한 북한 정부는 더 나아가 인신매매 정책을 갖고 있거나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정치적 억압체계의 일부인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성인과 아동의 집단동원, 해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부과 등에서 이러한 사실을 목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책을 묻는 VOA의 질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대응하고 있다고 다이어 대사는 답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do is highlight these issues in the tip report. And to the reporter who asked the question,
인신매매 관련 연례 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부각하고 특히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가 금지했음에도 북한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국가들에 대한 보고서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북한을 원조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In addition to highlighting this in the TIP report, we are also utilizing the restrictions of assistance as those reporters may know.
북한과 같은 인신매매 관련 3등급 국가에 대해선 인도주의 목적이나 무역을 제외한 미국의 자금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가 가진 중요한 도구이자 북한에 대한 재정적 타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이어 대사는 또한 양자, 다자 외교를 통해 강제노동에 속하는 북한 해외 노동자 고용금지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인식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인신매매 실태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초 발표한 2023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을 21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강제노동이 정치 탄압의 확고한 체계의 일부분이자 경제 체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인신매매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올해는 북한과 함께 중국과 러시아, 아프가니스탄과 쿠바, 이란, 미얀마 등 11개 나라가 3등급을 받았습니다. 리어웨이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 국무부의 베탄트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28일 한국과의 협력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계속 가장 중대하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한국에서 개최된 미한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올해 국빈 방문 형식으로 파트너인 한국을 맞이할 수 있어 기뻤다며 몇 주 전에도 블링컨 장관이 한국 외교장관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미국과 한국이 미한 원자력 고위급 위원회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 제6차 회의를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핵안보 분야의 협력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2015년 미한 원자력 협정에 따라 설치된 양국 간 최고위급 원자력 협력 관련 협의체로 사용 후 핵연료 관리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 수출 진흥과 수출 통제, 핵 안보 등 4개 실무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이날 두 나라는 원자력 시설의 사이버 보안과 핵 테러 대비와 대응, 국제 원자력 기구 협력 등 국제 핵 안보 강화를 포함한 핵 안보 주요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 측 아트 애킨스 미국 핵안보청 부청장 보와 한국의 윤정권 외교부 원자력 비확산 외교기획관이 공동 주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북한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평가를 정보당국에 요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토록 하는 안건이 제출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상원 정보위원회를 통과한 2024 회기연도 정보수권법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정보당국이 평가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8일 의회 기록 웹사이트에 따르면 상원 정보위는 이런 조항 등이 담긴 정보수권법안을 지난 22일 의결의 본회의로 회부했습니다. 정보수권법은 미국 정부의 정보기관들에 대한 예산과 정책을 결정하는 법률로 매년 의회를 통과해 정보당국의 활동 및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등 정보기관의 활동과 임무의 방향을 설정하는 청사진 역할을 하는 법률로 이들 기관의 예산 수준과 우선순위를 제시합니다. 법안은 국가정보국장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의 영향에 관한 정보당국의 평가와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정보수권법 제정 180일 이내에 의회의 정보관련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양국 간 기타 협력에 관한 평가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에 부과된 제재의 효과 등의 평가가 담겨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에 대한 북한과 이란 등 다른 나라들의 지원과 잠재적 지원에 대한 평가도 보고서에 담도록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말 러시아 용병 그룹 바그너가 사용할 보병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지난 1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바그너 그룹에 무기를 전달하는 정황을 포착한 위성사진을 전격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As we have said publicly, North Korea delivered infantry rockets and missiles into Russia for use by Wagner toward the end of last year.
한편 하원에선 북한 등 적국들의 이른바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개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딘 필립스 하원 의원은 최근 2024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북한을 포함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합동 노력에 관한 독립적인 조사와 평가를 국방부에 요구하는 내용의 안건을 세출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회색지대 전술은 명확한 무력 공격이 아닌 의도와 동기가 불분명한 간접적인 공격을 지속하는 일종의 속임수 전술입니다. 필리스 의원의 안건은 회색지대 전술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국가별 회색지대 전술에 대한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해당 국가의 회색지대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부처 및 부처 간 합동 대응 노력에 관한 재검토 내용과 함께 관련 정책 제언을 보고서에 담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은 하원 의원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제출 마감일은 오는 30일입니다.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이 마감되면 국방수권법안은 채택된 수정안들과 함께 본회의 심의 및 표결에 붙여집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과의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존을 현실적인 대중국 정책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유리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8일 미중 갈등과 관련해 중국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 미국 외교협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정책을 주제로 열린 대담에서 중국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 역시 그렇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미중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아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교류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의 경쟁에 대해 결승선이 없는 장기전이라고 언급하며 우리는 이 경쟁에서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A long-term competition. As I said, I don't think there's a finish line, but we want to make sure that in that competition
그러면서 우리는 경쟁력에 투자하고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파트너와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한 합의를 구축한 덕분에 이 문제를 유리한 위치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 문제에서도 미국이 다른 주요 국가들과 더 나은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s you've seen, we've spent a tremendous effort to try to reinvigorate, rejuvenate existing alliances like NATO, like our partnership.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같은 기존 동맹과 동아시아에서의 파트너십을 재활성화하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입니다. 이어 동시에 국가는 물론 민간 부분,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개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목적에 맞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금을 완벽한 폭풍의 순간이라고 표현하며 탈냉전 시대 이후 강대국 경쟁과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민주주의 후퇴 등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n inflection point comes around every few generations where there's such profound changes taking place that
블링컨 장관은 변곡점은 몇 세대마다 한 번씩 찾아오는데 여러 면에서 지금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향후 몇 년뿐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와 이에 대항하는 비자유주의 질서가 향후 미래를 규정하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국내에선 경쟁력에 투자하며 대외적으로는 동맹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거듭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오판을 일으킬 수 있는 강압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미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영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8일 최근 남중국해 일대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위협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남중국해 연례 컨퍼런스 행사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최근 영내에서 미국과 동맹에 대해 가하는 행위들을 거론했습니다. 최근 중국 항공기가 남중국해 공역에서 미군 군용기에 대해 위협 기동을 했고 주변국 공군과 선박에도 같은 위협을 여러 차례 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판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이러한 위험한 작전을 중단할 것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We've called on Beijing to cease these unsafe maneuvers which increase the risk of miscalculation.
이어 미국의 정책은 각 나라가 자국의 주권을 행사하고 국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국가가 동일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자가 약자를 이용하는 세상은 우리 모두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것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우리의 더 큰 비전의 일부라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밝혔습니다. 미국은 영내와 전 세계의 동맹, 파트너와 계속 협력해 하늘과 바다가 국제법에 따라 관리되고 사용되며 규칙에 기반한 해양 영역이 존중되도록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을 설명하면서 영내 동맹, 파트너와의 협력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Our interests and I believe the collective interests of all like-minded partners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stability and freedom of navigation.
영내 평화와 안정,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있어 뜻을 같이 하는 모든 파트너들의 공동 이익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동맹과 파트너, 우방들의 역량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정책을 상기하며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은 동맹, 파트너 관계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역량에 투자하며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와 협력해 공동의 이익과 원칙을 증진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You go back to the US Indo-Pacific strategy that the president announced last year. You can see
또한 이것이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중국 문제가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지만 이 전략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주요 초점은 동맹 파트너 관계를 구축하고 역내 모든 도전과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의도는 국가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며 각국이 선택해 강압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What we always say is We're not in the business of forcing countries to choose. What we are in the
크린튼 브링크 차관보는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를 미국과 동맹 파트너 간 협력의 모범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And maybe just one comment about the Quad. Really, I'll just reiterate. I think it'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trategic developments.
쿼드는 같은 생각을 가진 4개의 강대국, 같은 생각을 가진 4개의 민주주의 국가가 비공식적으로 모인 것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봐온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발전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쿼드 참여국들은 영내 안정을 도모하고 공공재를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을 공감하고 있으며 사자가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영내 해양 안보 수호와 불법 행위 단속에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크리튼 브레이크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2016년 발사한 위성 광명성 4호가 최근 빠른 속도로 낙하 중인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명성 4호가 이르면 수일 내에 소멸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16년 2월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가 지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미국 우주사령부와 북미항공우주사령부의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위성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N2U에 따르면 KMS-4로 명명된 광명성 4호의 고도는 28일 현재 200km에서 240km 정도입니다. 앞서 BOA가 5월 18일 이 사이트에서 확인한 광명성 4호의 고도는 325km 안팎이었습니다. 1년 전인 2022년 6월 22일 관측된 고도는 450km대였습니다. 1년 사이 고도가 250km 정도 떨어진 가운데 특히 최근 40일간 100km 이상 떨어진 것입니다. 광명성 4호는 발사 이후 우주 궤도에는 안착했지만 위성으로서 기능하지 못해 죽은 위성으로 불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명성 4호가 소멸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미국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의 조너선 맥도웰 박사는 28일 VOA와 전화 통화에서 광명성 4호가 소멸의 맨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며칠에서 몇 주 안에 대기권에 재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now it's in the very final stage of that descent. I expect that it will re-enter.
다만 광명성 4호가 소형 위성인 만큼 지상에 도달하기 전 완전히 불타 소멸할 것이라고 맥도웰 박사는 말했습니다. 광명성 4호의 고도 저하 이유에 대해선 통상 저궤도 위성은 수백 킬로미터의 고도로 지구의 외기권을 돌면서 대기와의 마찰과 항력으로 인해 고도가 점점 낮아진다며 광명성 4호도 이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한국 조선일보는 한국 공군 당국을 인용해 광명성 4호가 이틀 뒤 대기권에서 불타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도웰 박사는 통상적으로 미국 우주사령부가 며칠 내로 대기권 재진입이 예상되는 위성에 대해 미리 고지한다며 하지만 아직 광명성 4호에 대한 고지가 없는 만큼 소멸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독일 ST 애널리틱스의 마커스 실러 박사도 주기적으로 고도 상승을 추진하는 부스터 엔진이 없는 광명성 4호의 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고도가 200km로 접어든 단계라면 낙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you cross a certain threshold of roughly 200 km altitude, the whole process accelerates very much.
위성이 날마다 190km, 170km, 130km로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은 낙하 속도가 더 빨라지면서 20km 수준에 도달해 대기권에서 타서 없어질 때까지 며칠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은 2016년 2월 7일 서해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광명성 4호를 발사하면서 이를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 3호 2호기를 발사했으며 이 위성도 현재 우주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성 3호 2호기 역시 머지않아 소멸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맥도웰 박사는 광명성 3호 2호기는 처음부터 광명성 4호보다 높은 고도로 쏘아올려져 아직 소멸 단계는 아니라면서 하지만 광명성 4호와 유사한 패턴으로 고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as you see, the rate at which it comes down is very similar. It's a very similar satellite.
그러면서 광명성 3호 2호기 또한 몇 달에서 1년 안에 소멸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맥도웰 박사는 말했습니다. 위성 관측 자료에 따르면 광명성 3호 2호기의 고도는 2022년 이후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이 위성의 고도는 지난해 6월 450에서 500km 안팎을 유지하다 최근에는 370에서 380km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와 통일정책 분야 전문가라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어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통일비서관과 외교부 인권대사로 일한 적이 있지만 통일부를 거치지 않은 학계 출신 인사로 인권 문제를 활용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대북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새 통일부 차관에 문승현 현 주 태국 대사를 임명했는데 외교부 출신이 통일부 차관으로 임명된 것은 1998년 통일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유엔의 북한 관련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협조와 유엔의 수동적 자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국제개발 및 지원단체 개발 이니셔티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에 빠져 외부 지원이 필요한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의 자료를 토대로 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제롬 소바즈 전 유엔 개발 계획 UNDP 평양 사무소장은 이 수치가 유엔이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발표한 2020 북한 필요와 우선순위 계획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number of 10 million people in need of assistance comes from the UN 2020 report.
소바즈 전 소장은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악화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식량 상황을 이 보고서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4년 전 상황을 분석한 유엔 보고서를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2021년 유엔이 제출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위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의 통계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곳곳에 납득하기 힘든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재환 북한연구실장과 최규빈 부연구위원은 당시 분석보고서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은 보고서에서 2015년에서 19년 사이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연평균 5.1%, 1인당 실질 GDP는 4.6% 증가했다고 밝혔는데 유엔의 고강도 제재로 북한의 교역 규모가 대폭 감소한 상황을 감안하면 괴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오히려 같은 기간 북한의 경제 규모가 3.6% 감소하고 1인당 실질 소득은 5.4% 감소했다는 한국은행의 추계가 더 현실적으로 판단된다며 국가보고서라고 하기엔 허점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선 여러 유엔기구가 이러한 북한의 통계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잘못된 행태를 두둔하는 게 문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의료지원단체 관계자는 VOA에 WHO가 지난 4월 홈페이지에 올린 북한의 보건정책을 찬양하는 글을 보면서 황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아흐메드 잠시드 모하메드 WHO 평양사무소장이 북한의 악화한 보건 상황이나 코로나 백신 거부 문제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예방접종 캠페인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면서 이는 처참한 북한의 의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아흐메드 잠시드 모하메드 소장은 WHO 홈페이지에 북한의 후속 예방접종 캠페인은 효과적인 정책이라면서 국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지도력과 거버넌스의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선 통계 작성에 대한 북한의 비협조와 일부 유엔 기구들의 이러한 수동적 자세에 대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 활동을 감시하는 스위스의 비정부기구인 유엔워치는 28일 BOA에 유엔이 북한의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 헬릴 로이어 대표는 김정은 정권이 유엔에 보고하는 통계나 기타 정보는 모두 자국의 이익을 위한 선전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실패한 국가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감시를 회피할 수 있고 대신 잘못된 정보가 유엔 시스템에 반영돼 김정은을 위한 선전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해외 북한 파견 북한 노동자와 북한 주민들의 삶에 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유엔과 자주 접촉했던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램코 브레코 교수는 유엔의 북한 내부 통계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비교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고 검증 가능한 통계가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한 통계를 구할 수도 없고 접근하기도 확실히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브레코 교수는 자신이 아는 한 유엔 기관들도 정확한 통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접근 권한을 누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결정하기 위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통계를 생산하는 것보단 탈북민 심층 인터뷰 등 질적 증거에 의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미국 메릴랜드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다른 유엔 기구들의 기본적인 자료를 공급하는 유엔 개발 계획 UNDP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UNDP는 20년 동안 해마다 1천만 달러를 지출하면서 북한에서 활동을 해왔지만 통계 자료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내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nd they've been working at that for 20 years, you know, spending $10 million a year.
브라운 교수는 UNDP가 북한의 국내 총생산 GDP 데이터를 산출했어야 했다면서 유엔 기구들은 곡물 생산량 추정과 지원 사업은 잘 했지만 시장 조사 등에 관해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이 다시 열리면 곡물 생산량보다 곡물의 시장 가격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다수 북한 주민이 시장에 의존하기 때문에 특정 농장에서 감자 등 곡물을 얼마나 더 생산했는지를 파악하는 것보단 장마당에서 곡물 가격이 얼마나 오르고 또 내렸는지를 아는 게 북한의 식량 상황을 파악하는 데 훨씬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과거 이 문제를 유엔 기구들에 자주 제기했지만 유엔 관계자들은 북한 당국이 곡물 가격은 국가 기밀이라며 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비정부기구들도 파악하는 식량 가격을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면서 파악할 수 없다면 차라리 철수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는 세계식량계획 WFP와 유니세프 등 유엔의 대북 인도주의 기구들의 북한 관련 통계 허점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28일 현재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UNDP 평양사무소장은 북한에서 정확한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건 아프리카의 최빈곤국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I have never worked in an environment so devoid of data.
소바주 전 소장은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일해본 적이 없으며 국가 경영에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그토록 열악한 정부도 본 적이 없어 충격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각 부처와 단위가 통계를 서로 공유하지 않으며 관리들은 정확한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이런 이유로 유엔기구들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식량 재배와 보건 분야의 국한에 북한이 제공한 정보를 교차 확인한다면서 하지만 거시적 차원에선 통계에 큰 격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유엔 통계처의 경우 지속 가능 발전 목표 관련 북한의 보고서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의 통계 역량을 강화하도록 국제사회가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I think we will not improve data collection in North Korea unless we start working.
북한 정부가 이 분야에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고 노력하지 않으면 북한에서 데이터 수집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현재 유엔 공유국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 외에 어떤 종류의 개발 역량 강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계의 중요성과 정확한 통계를 산출토록 북한의 인력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통계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건 역설적이란 주장입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총재 고문은 북한의 2021년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한 자발적 국가 검토 보고서를 통해 여러 통계를 밝힌 건 긍정적이라며 북한도 데이터 개선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sanctions environment, they just don't trust anybody to help them to do anything.
뱁슨 전 고문은 그러나 제재 국면에서 북한은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며 기꺼이 마음을 열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해 다른 사람들부터 배우고 더 잘할 수 있길 원한다는 주장입니다. 유엔워치의 노이어 대표는 하지만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인 독재 정권 중 하나라면서 유엔은 원칙적으로 그들이 상대하는 북한 정권을 면밀히 조사하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이어 대표는 유엔이 그렇게 할 의향이 없거나 할 수 없다면 독자들에게 일종의 광고 속 진실, 즉 해당 정보가 유엔의 권한이 없으며 북한이 제공한 내용을 복사해 붙여넣는 것에 불과하다는 명확한 면책 조항을 분명히 제공해야 한다고 제의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한국과 베트남이 국제사회와 정확한 통계 공유를 통해 경제개발 계획을 세워 비약적으로 발전한 역사처럼 북한 정권도 이를 따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오는 9월 개막하는 제78차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또다시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18년 연속 채택되고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올해도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이 제78차 유엔 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시켰습니다. 유엔 사무국은 9월 개막하는 유엔 총회에 앞서 공개한 이 목록에서 유엔 총회는 제77차 회기에서 오는 제78차 회기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보고하고 유엔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로 뒤에는 제77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를 참고 문건으로 첨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엔 총회는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이어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유엔 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됩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하며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겪는 다양한 기본적 인권 침해를 거듭 지적하면서 열악한 인도적 상황과 북한 정부가 연루된 강제 실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더 악화하고 인권 상황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친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정부의 규제 문제를 추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18년 연속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작년까지는 7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예년과 같은 상황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일본이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납북자들의 조기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28일 북한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한 VOA의 서면 논평 요청에 북한 측의 발표에 대해 하나하나 언급하는 건 삼가하겠다며 하지만 이미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주장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대북 대응은 일북 평양 선언에 따른 것이라며 이 선언은 납치, 핵무기와 미사일 등 다양한 우려를 해소하고 아울러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일본과 북한 관계 정상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외무상은 특히 납북자 가족들이 고령화되는 가운데 납치 문제는 잠시도 포기할 수 없는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상 일본 연구소의 리병덕 연구원은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납치 문제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의 아량과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해 이미 되돌릴 수 없이 최종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인 대부분이 미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한국의 신뢰도는 미국에 대한 호감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27일 공개한 미국민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국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한국인 비율은 7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주요 23개국 가운데 각각 93%, 87%를 기록한 폴란드와 이스라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에 대해 10년째 높은 호감도를 유지했고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된 폴란드는 올해도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호감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 대한 한국의 호감도는 73%를 기록한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미국 호감도는 조사 대상국 중앙값인 59%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독일, 캐나다, 스웨덴의 미국 호감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떨어진 수준이라고 퓨 리서치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인의 비율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59%로 전년 대비 18%포인트 줄었다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2021년 다시 77%로 반등했고 2022년에는 89%였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많은 국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초기 미국의 기록적으로 낮은 호감도를 보였고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인식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뢰하는 이들의 비율은 미국에 대한 호감도만큼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서 옳은 일을 할 것으로 신뢰한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은 조사 대상국 중앙값인 53%보다 약간 높은 59%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폴란드가 83%로 가장 높았고 이어 76%를 기록한 스웨덴과 케냐, 68%인 이스라엘과 네덜란드 순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뢰하는 일본인 비율은 65%로 한국보다 높았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대다수 조사 대상국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프랑스와 한국에선 전년도 대비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신뢰하는 한국인 비율은 2021년 67%, 2022년 70%였지만 올해 1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대통령 대외 정책을 신뢰하는 비율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7년과 2020년 각각 17%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낮았습니다. 미국이 대외 정책 결정을 할 때 다른 나라의 이익을 고려할지에 대한 조사 대상국들의 견해는 엇갈렸습니다. 한국에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61%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인과 헝가리에선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80%를 기록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80%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영국, 네덜란드, 일본에선 그 비율이 거의 반반으로 조사 대상국들의 중앙값 근처에 머물렀습니다. 조사 대상국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비율의 중간값은 8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비율이 89%로 나타나 93%를 기록한 이탈리아와 그리스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 문제에 개입한다고 보는 비율은 88%로 한국과 비슷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는 이번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에 대한 국제적 인식은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개입한다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미국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대다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0일부터 5월 22일 사이 23개 국가에 있는 성인 27,28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해마다 북한 홍수에 대한 긴급 대응 계획을 마련했던 국제적십자연맹이 올해는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에 올여름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국제적십자연맹이 올해는 대북 홍수 긴급 대응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IFRC 동아시아 지역 담당 대변인은 27일 북한 장마에 대한 대응 계획 여부 등을 묻는 BOA의 서면 질의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관련 계획 수립이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직접적인 접근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북한 내 활동을 재개하고 인도적 수요와 인도적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평가를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IFRC는 그동안 북한의 장마철 홍수에 대비해 북한에 있는 적십자 창고에 방수포와 개인 위생용품, 수질 정화제 등 구호물품을 비축해놓고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구호 물품 반입에 차질을 겪으면서도 북한이 홍수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유엔 산하 식량 농업기구는 이날 북한 홍수 대응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대신 대북 지원 재개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FAO 아시아태평양지역사무소는 FAO와 다른 유엔 기구들은 북한으로 돌아가 본격적으로 우리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시작할 용의가 있다며 이는 특히 가장 취약한 계층의 식량 안보 상황과 다른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따른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행위가 영내와 국제안보를 위협한다는 점도 거듭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국, 한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수집과 분석, 관찰 감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27일 VOA의 관련 문의에 이같이 밝히며 이는 일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3일 열린 미한일 3국 장관급 회담에서 세 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동 노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일본 방위성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다면서 3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도발 행위에 대한 규탄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영내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지난 1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떨어졌다고 거론하며 일본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와 관련해 강력히 항의하고 규탄했다고 상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에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한 이후 63일 만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달 30일에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렸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8북민의 세상 보기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13년 6월 29일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발칸전쟁이 발발합니다. 제1차 발칸전쟁은 1912년 불가리아 왕국, 그리스 왕국, 세르비아 왕국, 몬테네그로 왕국 등 발칸 동맹과 오스만 제국 사이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 발칸전쟁에서 승리한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그리스의 발칸 동맹국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나누어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토 분할 과정에서 발칸 동맹국들 간의 갈등이 심화돼 결국 1913년 6월 29일 불가리아가 세르비아와 그리스를 공격함으로써 제2차 발칸 전쟁이 발발한 것입니다. 2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자 루마니아 왕국, 오스만 제국, 몬테네그로 왕국도 세르비아와 그리스 동맹에 가담해 불가리아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불가리아 왕국군은 열심히 싸웠으나 외교전과 군사전에서 밀리고 있었고 그 사이에 오스만 제국이 동트라키아 지역을 회복합니다. 결국 알바니아를 제외한 모든 발칸 국가들과 전쟁을 해야 했던 불가리아 왕국은 끝내 항복을 선언합니다. 불가리아는 제1차 발칸 전쟁에서 얻은 영토를 2차 발칸 전쟁에서 대부분 잃었기 때문에 세르비아를 크게 원망했고 러시아와도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으며 그리고 이때의 패전은 불가리아 왕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편에 서는 계기가 됩니다. 1900년 6월 29일 소설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앙투안 드 생텍쥐베리가 프랑스 리옹에서 태어납니다. 21살 때 비행사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소위에 임관됐으나 비행기 사고를 내고 예편됩니다. 1920년 공군으로 징병되고 제대 후에도 15년이나 비행사로서의 길을 걸었습니다. 1926년에는 민간항공회사에 입사해 우편 비행 사업도 했습니다. 1929년에 소설 남방 우편기로 데뷔합니다. 1931년 야간 비행으로 페미나 문학상을 수상했고 1939년 인간의 대지를 발표하고 아카데미 프랑세즈 소설 대상을 받습니다. 1942년 전투 조종사, 1943년 어린 왕자를 발표합니다. 그러나 어린 왕자가 출판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쟁에 참전해 1944년 정찰 비행에 나섰다가 지중해 상공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당시 생텍쥐베리의 유해가 발견되지 않아 그의 실종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기도 했습니다. 소설 어린 왕자는 전쟁에 지친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현재까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주간 프로그램 안내해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한국의 다양한 이야기 전하는 헬로우 서울을,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미국의 경제, 미국의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를 방송하고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소식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 방송하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뉴스 따라잡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하시기 바랍니다.